마태복음 39번 메시지 왕국의 비밀들을 보여줌 다섯 번째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6 더하기 1이나 3 더하기 4 또는 4 더하기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는 3 더하기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일곱 비유는 4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네 비유는 야훼의 배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나중에 새 비유는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외형에 관한 처음의 네 비유는 하늘에 속한 왕께서 공개적으로 배 안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나중에 새 비유는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새 비유에 의해 다루어진 것이 더욱 감추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처음의 네 비유는 각각 먹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처음의 네 비유가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을 갖는 것이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좋은 음식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적은 밀의 성장을 방해하고 해를 입히기 위해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밀은 자랐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비유에는 밀가루가 있습니다. 음식이 되는 고운 밀가루는 밀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께서 밀을 뿌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운 밀가루를 갖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밀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습니다. 약간의 밀이 자라서 밀알을 산출했고 밀알은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운 밀가루로 부서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사탄은 음식의 기본이 되는 겨자나무를 비정상적으로 자라 큰 나무가 되게 했으며 음식을 산출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악한 서식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그림입니다. 많은 기독교의 조직 안에서 우리는 큰 건물과 사무실들과 복잡한 성직자 제도를 봅니다. 우리가 큰 나무의 가지들은 보지만 거기에 고운 밀가루나 겨자나물은 없습니다. 넷째 비유에서 사탄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더함으로 한 단계 더 전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간교함을 봅니다. 첫째로, 그는 밀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둘째로, 그는 겨자나무를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함으로 그 기능을 잃게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는 빵을 위한 고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밀이 산출된 것을 보고 그는 밀가루에 누룩을 더했습니다. 처음에 네 비유는 모두 농장과 관계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이 결국 금과 은과 보석을 산출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농장의 산출물이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들인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은 얼마나 비밀스러웁니까? 하나님의 농장은 생명에 속한 것들을 산출하며 이 생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농장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처음의 네 비유에는 자라는 생명이 있으며 그 다음 비유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는 틀림없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루어지며 아마도 주로 보석일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에서는 진주를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건축됩니다. 금은 성 본체의 재료이며 보석과 진주는 하나님의 성을 위한 두 가지의 다른 건축 재료입니다. 처음에 내 비유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왕국 안으로 자라게 하는 생명을 계시합니다. 다음 두 비유에서 그분은 건축을 위한 변화의 문제를 계시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경의 기본 사상인 생명과 건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은 생명과 건축의 문제를 계시합니다. 생명은 우리의 인성 안으로 뿌려진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며 그리스도를 왕국 안으로 자라게 합니다. 이 생명의 자람은 결국 보석과 진주를 산출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시간을 들인 후 나는 이곳의 기본 사상이 고린도전서 3장과 같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 장에는 다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 비유는 왕국 안으로 자라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농장과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두 비유는 하나님의 건축에 귀한 재료를 산출하기 위한 변화와 관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에 의해 인상받지 않으면 다섯째와 여섯째 비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관한 많은 책을 참고했지만 어느 책도 이 장의 깊이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 책들에 있는 어떤 해석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펜톤도 밭에 감추인 보화는 왕국이고 진주는 의인데 이는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회안에 퍼진 가르침도 이 장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펜톤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왕국임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는 진주에 관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두 비유를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감추인 왕국. 2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고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교회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인 금이나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실제적인 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은 오는 시대에 나타나만 있는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감추인 왕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음. 44절에 있는 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 창조하신 세상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상징하며 바다는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땅은 이스라엘, 즉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분별되어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바다는 또한 이방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사탄에 의해 타락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땅과 바다는 각각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처음의 네 비유는 소위 기독교의 분명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 비유들을 주신 후에 주님은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바다의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땅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왕국이고 바다에서 산출된 진주는 교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왕국은 진실로 주님께 보화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눈에 얼마나 귀한지. 또한 교회는 그분께 값진 진주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즉 보화인 왕국과 진주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는 영광스런 교회를 그분 자신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방 세상으로부터 산출된 아름다운 진주인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동물과 새와 물고기 위에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에 있는 예언이 뒤따릅니다. 이 시편의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라고 말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때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해 되며 뛰어날 것입니다. 사람에 관하여 시편 8편 6절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9절은 사람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음을 계시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에 기록된 사람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땅에 가져오신 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보화인 왕국입니다. 다니엘 2장은 땅이 여러 가지 형태의 세상 권력 아래 있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권력들을 치기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돌이 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 돌은 결국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이 될 것입니다. 돌은 그리스도이시며 큰 산은 땅 위에서 우주적인 왕국이 되기 위해 확대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땅에 있는 보화와 관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일어날 것이며 그때 온 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땅에 감추인 왕국입니다. 44절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4장 12절부터 12장 23절까지에서 천국을 발견했고 12장 24절부터 13장 43절까지에서 숨겨두었으며 16장 21절, 17장 22절부터 23절, 20장 18절부터 19절에서 기뻐하며 십자가에 갔고 왕국을 목표로 창조되고 상실된 땅을 구속하기 위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러 나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분은 보화를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주님에 대한 배척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분은 유대인들을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보화를 숨기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보화를 살 뿐 아니라 밭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고 거기에서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땅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 안에 왕국, 즉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왕국, 즉 이 보화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땅에서 왕국을 갖기 위해서 그분은 땅이 사탄의 타락과 사람의 죄로 오염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땅을 구속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땅을 사셨습니다. 즉, 그분은 왕국의 보화를 위한 땅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왕국은 교회 생활 안에서 실제화됩니다. 그러나 왕국의 나타남은 구속된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 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주로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 있으며 이스라엘에 쌓여 있습니다.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으로부터 산출된 교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음. 45절과 46절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고 말합니다. 45절에서 상인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위해 교회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 발견한 후 그분은 십자가로 가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왕국을 위해 교회를 샀습니다. 하늘에 속한 왕의 역사. 46절에서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한 하늘에 속한 왕의 역사를 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것, 즉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셨습니다. 진주는 죽음의 바다에서 작은 모래알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살아있는 조개가 상처를 낸 모래알 주위에 조개의 생명즙을 분비함으로써 산출되는 것이며 또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재료입니다. 진주는 사탄으로 인해 타락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주로 이방 세계로부터 온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되며 교회는 극히 값진 것입니다. 주님은 왕국을 찾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아름다운 교회, 즉 진주를 갈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라 새 예루살렘이 보석과 진주로 건축됨을 우리는 이미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보화와 진주의 결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두 가지, 즉 밭에 있는 보화와 바다에서 나온 진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들이 한 존재로 결합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왕국이며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와 왕국이 서로 바꿔 쓸 수 있도록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이 바꿔 쓸 수 있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교회는 왕국과 똑같으며 왕국은 교회와 똑같음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왕국과 교회는 하나의 실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왕국이 교회이고 교회가 왕국이라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지 왕국 안에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이것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왕국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만 우리는 어느 의미로는 교회 안에 있고 어느 의미로는 왕국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의미로는 우리가 보화이며 어느 의미로는 진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국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땅에 속한 어떤 것이고 교회로서 우리는 사탄에 의해 타락되고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은 세상에서 나온 어떤 것입니다. 왕국의 상징인 보화는 땅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적으로 땅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징인 진주는 땅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산출된 어떤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타락되고 하나님이 정죄하신 바다에서 귀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것이 산출되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산출되었지만 더 이상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나온 진주이지만 더 이상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 위해 거듭났습니다. 다른 범주 안에서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왕국으로서 우리는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과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땅과 관계 있습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며 다른 면으로 우리는 땅에서 어떤 것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지 않고 천국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다에 설립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땅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교회 안에와 왕국 안에 있으며 진주 안에와 보화 안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올 때 거기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고 땅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 땅에는 보화와 진주, 즉 왕국과 교회의 결합이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보화는 더 이상 밭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밭의 표면에 건축될 것입니다. 보화와 진주의 결합 안에서 보화는 진주와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이상을 보았다면 심지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왕국과 교회가 함께 건축됨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두 존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한 존재만 갖고 있습니다. 한 면으로 이 존재는 보화인 왕국이며 다른 면으로는 진주인 교회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는 바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 대신 우리는 새롭게 된 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아나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많은 가정에서 오직 한 단만을 듣는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다가 여전히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다는 표시입니다. 교회가 한 담으로 가득 차도 교회이긴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진주이지만 보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하임 교회의 모든 가정에 한담과 비판과 어리석은 말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체험만 있다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생명과 빛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왕국을 위해 새롭게 된 땅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당신은 합당한 인성을 보며 더 이상 바다가 없고 새롭게 된 땅만이 있음을 즉시 느낍니다. 이 새롭게 된 땅에 진주와 보화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일 뿐 아니라 왕국입니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당신은 밭에 있는 보화와 바다에서 나온 진주를 갖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진주와 보화 둘 다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진주일 때 우리는 바다, 즉 세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왕국일 때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국으로서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의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실된 우리의 매일의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대화가 세상적인 것들, 즉 돈이나 영화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사탄에 의해 타락된 세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한담이나 비판이 없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변화만 있다면 이는 우리가 새 땅이라는 표시입니다. 아나하임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새 땅이 있습니다. 이 새 땅에서 우리는 보화, 즉 왕국을 가지며 합당한 사람의 생활을 갖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지 않고 땅의 표면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보화는 땅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땅 안에 그런 보화를 가졌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끔 그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화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땅에서 합당한 사람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온 땅이 하나님의 눈에 보화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처음의 내 비유에서 우리는 단지 생명의 성장만을 보며 변화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비유 안에는 밀과 곡식과 겨자와 고운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두 비유를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자라는 생명에 관한 네 비유가 있을 뿐 아니라 변화에 관한 두 비유가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를 진주와 보석이 되게 하며 진주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보석은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왔으며 타락된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우리는 합당한 인성을 가지고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바다가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마른 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으며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인 교회일 뿐 아니라 보화인 왕국입니다. 내가 진주와 보화의 일부분임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주의 일부분으로서 나는 이 부패한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화의 일부분으로서 나는 이 땅에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바다가 없는 이 좋은 땅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주이며 우리는 보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비유의 정확한 해석입니다.